하나님의 말씀은 하박국서 3장 17절 18절 말씀입니다. 하박국은 중국, 한국, 미국 이런 나라 이름이 아닙니다. 하박국 사람 이름입니다. 17, 18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아멘. 오늘 설교 제목은 하나님의 사람 믿음으로 산다 이렇게 정했습니다. 전자제품은 아무리 우수해도 저는 플러그가 작동하지 않으면 소용이 없습니다. 사람의 영혼이 이와 같습니다. 제대로 작동하기 위해서 전원 공급이 있어야 하는 전자제품처럼 우리의 삶은 제대로 작동하기 위해서 반드시 나를 초월하는 어떤 존재에 접속되어 있어야 합니다. 나보다 훨씬 강하고 나보다 훨씬 지혜롭고 나를 아껴주는 어떤 초월적인 존재와 접속해야 합니다. 그래야 이길 힘을 얻습니다.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나보다 강하고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나보다 지혜롭고 더 안전한 존재를 확신해야 됩니다. 그분이 하나님이세요. 그 인격을 가지신 하나님 그분과 접속하는 것, 보이지는 않는데 접속하는 것, 연결하는 것, 그것을 믿음이라 합니다. 요한일서 5장 4절에는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라 그랬습니다.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victory,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라 했습니다. 세상은요, 사람이 가진 힘보다 역량보다 훨씬 힘이 세요. 세상은 힘이 셉니다. 자신의 힘으로 세상을 이길 수 있는 사람이 없습니다. 세상을 맞서고 이겨보려고 하지만 끝내 세상에 먹히거나 세상에 동화되거나 둘 중에 하나입니다. 이처럼 세상은 힘이 셉니다. 유일하게 세상을 이기는 사람이 있습니다. 믿음의 사람들이에요. 스스로의 힘으로 세상을 이기는 것이 아니라 어떤 초월적인 존재와 접속하여 초월적인 존재의 도움을 받아서 초월적인 존재에 의하여 다시 말해서 세상 위에 군림하시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어떤 인격체에 자기 자신을 의탁함으로써 그 믿음의 사람들이 세상을 이깁니다. 이 성경에는 양들 이야기가 참 많이 나와요. 그리고 양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묘사된 그러한 구절도 많고요. 많은 동물 가운데 왜 양을 사람에게 비유했을까? 속성에 있어서 많은 부분이 닮아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풀을 뜯어먹고 사는 양들은 늑대나 하이에나 같은 육식 동물을 이길 수가 없어요. 양들은 아무리 자신을 강하게 만들어도 육식 동물의 상대가 되지 못합니다. 다른 말로 해서 양은 스스로를 강화시켜서 뭔가를 새로 장착하고 뭔가를 무장시켜서 자기를 둘러싸고 있는 육식 동물을 이기는 게 아니에요. 양의 안전은 양에게서 나오지 않습니다. 누구를 만나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독수리는 날카로운 발톱이 있습니다. 양들은 두 쪽으로 갈라진 뭉툭한 발굽이 있습니다. 독수리의 날카로운 발톱과 비교해서 양의 뭉툭한 발굽은 전혀 경쟁 상대가 되지 않습니다. 늑대는 날카로운 이빨이 있습니다. 클로즈업한 사진을 본 적이 있는데 위 이빨과 아래 이빨이 아주 위협적이에요. 크게 클로즈업한 그런 사진이요. 그런데 여러분 아십니까? 양들은 윗이가 없습니다. 아랫니가 있고요. 위에는 잇몸으로 되어 있어요. 잇몸에 대고 풀을 뜯습니다. 늑대나 하이에나의 이빨에 비해서 형편없이 약합니다. 이 양들이 발톱과 이빨을 갖춘 육식 동물이 노리는 이 환경에서 어떻게 이길 수 있을까요? 스스로의 힘으로 뭔가를 준비해서요? 아닙니다. 강하고 지혜롭고 양태를 아끼는 목자를 확보함으로써 가능합니다. 다시 말해서 양 자신이 발톱을 확보하고 날카로운 이빨을 장착해서가 아니라 큰 능력과 지혜를 가지신 목자를 나의 목자로 삶음으로써 이것이 가능해집니다. 양들에게 무서운 경험 한 가지가 있는데 갑자기 내리는 진눈깨비입니다. 아주 진눈깨비는 차갑습니다. 눈과 비가 같이 오는 그 진눈깨비 있잖아요. 눈도 아니고 비도 아니에요. 그래서 아주 차갑습니다. 양은 피부층이 약하기 때문에 추위에 약하고 폐렴 같은 호흡기 질환이 아주 약합니다. 그래서 계곡을 양떼가 이동하면서 갑자기 검은 구름이 생기면서 이 진눈깨비가 부르닥치면요, 치명적으로 그 양털에 차가운 가운데 그 젖은 양털이 무겁게 내리 누리면서요, 피난할 곳을 찾지 못하면 몇 시간 내에 죽습니다. 여기 양들입니다. 갑자기 발생한 이런 위험을 양 스스로는 그 해결책을 발견하지 못해요. 양이니까. 근데 늑대는, 하이에나는, 퓨마는, 이 육식 동물들은 진눈깨비 가운데 5시간, 6시간, 하루 이틀 지나도 근제합니다. 그러한 육식 동물에 쌓여있는 그들이 바로 양입니다. 갑자기 이런 위험이 발생했을 때 양들로서는 속수무책인데 해답이 어디 있을까요? 유능한 목자입니다. 양떼를 위해서 이 지점을 지날 때, 아니면 이런 날씨에는 분명히 진눈깨비가 있을 것이고 여기에서 30분 내로 피할 곳은 저 굴속이다라는 것을 파악해 놓은 유능한 목자가 있으면 그 양떼는 안전합니다. 이번 주 아내가 누구랑 동네 근처 카페에서 교제를 했는데 늘 붐비는 곳이에요. 제가 그곳에 갔을 때에도 자리를 늘 찾아야 됐고 그랬었는데 이번 주에 보니까 메뉴판도 아주 단촐하게 바뀌고 직원도 3분의 1로 줄었다고 이렇게 하더라고요. 코로나로 인해서 일어난 경제적인 파장인가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지금 1년 이상 지속되고 있는 코로나 팬데믹은 인류 가운데 어찌 보면 갑자기 부르닥친 진눈깨비 같은 것입니다. 사람이 이토록 취약했나 하는 질문을 던지면서 우리의 양으로서의 속성, 전 인류가 힘이 있고 지혜롭다라고 생각하지만 그래도 양으로서의 속성을 절감하게 되는 거죠. 오늘 저는 아까 읽었던 하박국서 3장 17, 18절 그 부분에 가기 위해서 사전 작업으로 몇 가지 여러분과 나누려고 합니다. 2017년 10월 31일 이 날은 종교개혁 500주년 기념일이었습니다. 그 주일에 전 세계 많은 교회가 이를 기념하기 위해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마틴 루트가 종교개혁을 일으킨 500년 전 그 당시에는요, 교회, 가톨릭 교회의 전통과 또 여러 종교회의가 이런 결정을 내렸어요. 그 가톨릭 교황의 말이 성경보다 더 중요하고 권위 있다라는 인정입니다. 우리는 생각할 수 없는 이야기인데 그때 당시 수백 년 동안 교황의 말이 성경 말씀보다 더 중요하고 권위 있는 목소리다라는 것이 지배해 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기간을 우리는 중세 암흑 시대라고 부른 것이죠. 그때도 몇몇 사람들은 이러한 경향에 맞서서 진실을 말한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1415년 종교개혁이 있기 전 100년 전에 슬로바키아 프라 대학 총장 요한 후스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이 이것은 아닌 것 같다라고 해서 목소리를 높입니다. 그래서 이런 말을 해요. 기독교의 최고 권위는 교황이 아닌 성경이라 이렇게 주장합니다. 그 결과는요, 교황청에 의해서 불태워져 죽임을 당합니다. 이런 중세 암흑 천년간 비진리가 사람의 생각을 지배하고 있을 때 이에 맞서서 성경 한 구절을 붙잡고 일어난 사람이 있습니다. 마틴 루터입니다. 수백 년 이어온 암흑, 영적 암흑, 비진리는 강한 것이었어요. 그런데 아주 강한 어둠보다 빛 한 줄기가 힘 있는 거 아십니까? 이 지구를 뒤엎어한 그러한 거짓보다 한 줄기의 진리가 더 힘 있는 것 여러분 아시죠? 루터가 이 종교개혁의 기수였는데 이 마틴 루터는 어려서부터 하나님의 엄한 심판을 무서워하면서 자랐다고 해요. 그래서 가톨릭 신부가 되었는데 고행하고 금식하면서 하나님 앞에 벌 받지 않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그 심판을 받지 않기 위해서 고행하고 자주 금식했다고 합니다. 뿐만 아니라 사소한 것도 민감하게 여겨서 하루에 몇 번씩 스님 사제 앞에 가서 죄를 고백했다고 해요. 나중에는 이 스님 선배 사제가 이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제발 죄 같은 죄 가지고 와서 고해 성사를 하라. 그렇게 말할 정도로 아주 사소한 부분에 대해서도 주님 앞에 죄를 고백하면서 살았다고 해요. 그러나 육체와 삶을 괴롭혀도 그 구원의 확신과 평안을 발견하지 못했던 마틴 루터가 신약 성경에 있는 로마서를 연구하고 묵상하던 중에 로마서 1장 17절에 이릅니다. 로마서 1장 17절 잠시 보겠습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이 하나님 말씀 한 구절이 괴로워하든 하나님 앞에 의롭지 못하다 어떠한 일을 해도 행위를 해도 의롭지 못하다고 고민하던 그의 마음 가운데 뭔가 충격을 주는 진리를 발견하게 됩니다. 그는 나중에 이런 고백을 해요. 로마서를 읽으면서 나에게 가장 큰 장애물은 하나님의 의였다. 그러던 어느 날 나는 하나님의 의와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라는 말 사이에 관련이 있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때 나는 하나님의 의란 하나님께서 은혜와 순수한 자비를 발휘하신 나머지 우리의 믿음을 보시고 우리를 죄가 없는 것으로 취급하시는 그 의라는 것을 터득했다. 그 순간 나는 새로 태어나서 활짝 열린 문을 통해 나그네 이런 기분이었다. 진리를 깨닫는 순간이었죠. 하나님께서 그를 받으시는 그 경험을 합니다. 이 진리를 깨닫는 순간 종교개혁의 불씨가 당겨지고요. 이 말씀 한 구절을 통해서 인류 역사에 깊은 변화를 일으킵니다. 그 이후에 지금 그때로부터 504년이 지났습니다. 2021년은요. 그리스도의 교회에 거룩한 변화를 가져왔습니다. 로마서 1장 17절 말씀입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오늘 저는 여러분과 함께 마틴 루트가 로마서를 읽으면서 발견한 이 진리 가운데 기록된 바라는 말씀이에요. 잠시 주목해 주시겠습니까? 로마서는 2000년 전에 사도 바울이 로마 교회에 보낸 편지입니다. 그 편지 가운데 2000년 전에 쓴 편지 가운데 그때로부터 1500년 뒤에 마틴 루트가 읽었고요. 마틴 루트가 그 구절을 읽은 뒤에 500년 뒤에 우리가 살고 있고요. 그래서 2000년 전으로 돌아가 봅시다. 원래 사도 바울이 썼을 때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2000년 전에 사도 바울이 서신을 썼을 때 기록된 바 어디에 기록된 바야? 구약 성경이에요. 구약 성경 어디일까요? 하박국서입니다. 하박국서 2장에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라고 하는 그 고백이 드러나 있고 그 정황을 그때 상황을 왜 하박국에게 하나님께서 이 말을 하게 했는지 기록하게 했는지 그것을 잠시 추적해 보려 합니다. 그리고 말씀을 맺겠습니다. 하박국서는 소선지서가 12권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입니다. 이 하박국서는 3장으로 되어 있는데 지금 이 세대를 사는 우리에게 들려주는 메시지가 있습니다. 여러분 하박국서 우리 다 펴주시죠. 성경 있는 분들은요. 하박국서 1장 보겠습니다. 이때가 요야김 때입니다. 유다 왕으로 그가 통치하던 때인데 요야김 왕이라는 사람은 어떠한 인격의 사람이었을까? 그에 대해서 역대하 36장 5절에는 요야김이 왕위에 오를 때 나이 25세라 예루살렘에서 11년 동안 다스리며 그의 하나님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더라. 지금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당하기 전 약 20년 전에 왕이 된 사람입니다. 11년 동안 다스리면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고 그의 통치하에 있는 그 백성들은 관리들은 뇌물수수 같은 불법이 만연하고 도덕적인 타락이 있었고 우상숭배가 계속 이어집니다. 그러한 때에 사람들이 불의하게 재판을 행하고 폭력을 쓰고 속이고 간음하는 일이 행행하던 그런 사회적인 타락이 있었던 때였습니다. 이런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 하나님의 약속을 저버리고 언약 백성답지 않게 하나님을 떠나서 생활하는 것을 보면서 하박국 선지자는 비통한 마음으로 기도했던 것 같습니다. 오랫동안요. 하나님 이들을 돌이켜 주십시오. 하나님의 백성이 돌이키도록 오래 기도했지만 하나님께서 자기 기도를 듣지 아니하고 침묵하시는 것처럼 보였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하박국이 3, 4절에 쉬운 성경이 이 구절을 잘 잡았기 때문에 오늘은 쉬운 성경 3, 4절을 인용했습니다. 보겠습니다. 3, 4절 여기는 하박국이 타락한 이스라엘 사회를 보면서 하나님께 오랫동안 기도한 내용의 요약입니다. 어찌하여 나로 하여금 불의를 보게 하십니까? 어찌하여 악을 그대로 내버려 두십니까? 내 앞에서 파괴 행위와 폭력이 일어나고 다툼과 싸움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4절 율법이 효력을 잃고 공의가 시행되지 않습니다. 악인이 의인을 에워싸고 있으므로 재판이 잘못 진행되고 있습니다. 언제까지입니까? 언제까지 주님 침묵하실 것입니까? 이 불의를 그대로 방관하실 것입니까? 라고 기도했을 때 침묵을 지키시던 주님께서 6절에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내가 바벨로니아 사람을 시켜 악한 백성을 심판하겠다. 이 악한 백성은 유다 백성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입니다. 바벨로니아 사람은 잔인하고 격렬하게 싸우는 민족이다. 그들은 온 땅을 휘젓고 다니며 남의 땅을 정복할 것이다. 이런 내용입니다. 하박국 선지자가 주님 언약의 백성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렇게 악을 악에 뒤이어서 행하며 주님을 배반하고 있습니다. 이 부르짖음을 들어주십시오. 하나님께서 응답하시는데 내가 바벨론 사람을 시켜서 이 악한 언약 백성들을 내가 심판하겠다 하는 거예요. 악한 이스라엘 백성을 더 잔인하고 악한 바벨론 민족을 불러서 심판하겠다고 하신 것입니다. 하박국 선지자가 깜짝 놀랍니다. 이스라엘 남유다의 심판 도구로 잔악한 바벨론 군대를 일으키겠다는 주님의 마음을 도저히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12절을 보세요. 주께서는 눈이 정결하심으로 악을 참아보지 못하시며 폐역을 참아보지 못하시고는 어찌하여 거짓된 자들을 방관하시며 이 거짓된 자들 뒤에 나오는 악인이 자기보다 어두운 사람을 삼키는데도 잠잠하시겠다고요? 다시 말해서 주님 우리 죄악을 심판하기 위해서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다시 이런 범죄를 저지르지 않도록 심판하겠다는 건 알겠습니다. 그런데 유다보다 훨씬 수십 배로 악한 그들을 도구 삼아서 유다를 심판하겠다고요? 왜 하필 바벨론 군대입니까? 이 말이에요. 이들이 우리를 유린할 때 주님께서 뒤짐지고 방관하시겠다는 그 말씀 아닙니까? 라고 하면서 14절에서 17절까지는 바벨론이 얼마나 불의하고 얼마나 불법 불법을 저지르는 족속인지를, 그리고 바벨론을 심판독으로 택한 그 도저히 이해할 수 없다고 질문을 던지면서 항변하는 내용이 14절 17절에 있고요. 주님의 답변을 기다립니다. 주님께서 질문에 답해 주시고 질문에 답해 주시고, 이게 우리 하나님이거든요. 그래서 기도하는 거 아닙니까? 하박국서 2장 1절입니다. 여기는 현대인의 성경이 그 내용을, 원어를 잘 캡처했습니다. 그래서 현대인의 성경으로 읽겠습니다. 2장 1절. 내가 내 망대에 올라가서 기다리며 내 질문에 대하여 여호와께서 어떻게 대답하실지 알아보고 또 내가 책망을 받을 경우 대답할 말도 생각해 보겠다 하였더니, 하박국이 그 망대에 오른 지 얼마 되지 아니해서 주님께서 이렇게 응답하십니다. 2절 3절 말씀이에요. 여호와께서 이렇게 대답하셨다. 너는 내가 너에게 말해주는 것을 판에 분명하게 선명하게 기록하여 달려가면서도 읽을 수 있게 하라. 이것이 지금 당장 이루어질 것은 아니지만 이루어질 때가 정해져 있으니 그때가 분명히 올 것이며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다.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지체하지 않고 그때가 올 것이다. 여기 2절에 보면은 지금 내가 너에게 말해주는 것을 판에, 서판에 선명하게 기록하라. 아주 선명하게 기록해서 달려가면서도 다른 사람이 보았을 때, 아, 이 내용이 적혀있네. 작은 글씨가 아니라 아주 선명하게 큰 글자로. 그 서판에 기록한 내용이 무엇일까요? 4절입니다. 다시 우리 개혁개정 성경으로 와보겠습니다. 보라, 그의 마음은 교만하며 그 속에서 정직하지 못하나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바로 이 구절입니다. 신약 성경에 이 구절은 아주 중요하기 때문에 믿음과 관련해서 세 번 등장합니다. 세 번 다시 말해서 인용이 됩니다. 히브리서 10장 38절 믿음에 관련해서, 갈라디아서 3장 11절 믿음과 관련해서, 그리고 오늘 마틴 루터를 변화시켰던 우리가 아까 읽었던 로마서 1장 17절에 한 번 더 인용됩니다. 보라, 그의 마음은 교만하며 그 속에서 정직하지 못하나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바벨론 같은 교만한 것들 형통하지 못할 것이다 이 말이. 그러나 의인은 다르다.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이 이해되지 아니할 때가 있을 것이다. 그때도 하나님의 사람들 의인은 나를 믿는다 이 말이. 의인은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이다. 그러면서 6절에서 20절까지는 재미있게도 세 절씩 다섯 묶음으로 내 백성 이스라엘을 심판한 도구로 세움을 받은 바벨론이 그들이 저지른 죄악으로 말미암아 무엇이 심판당할지를 다섯 개 묶음으로, 다섯 개 스탄자로 세 절에 걸쳐서 이렇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6절에서 8절은 잔혹한 약탈자 바벨론 갑작스럽게 멸망당할 것이다. 9절에서 11절은 바벨론의 탐욕 심판받을 것이다. 12절에서 14절 바벨론의 폭력 심판받을 것이다. 12절 보십시오. 피로 성읍을 건설하며 부리로 성을 건축하는 자에게 화 있을진저 반드시 심판당한다. 15절에서 17절 바벨론의 권모, 술수, 음모, 배반 이러한 어떤 성향들 지옥으로 끝날 것이다. 18절에서 20절 바벨론의 우상숭배, 우상숭배라는 것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 하나님을 대체하여 하는 시도예요. 바벨론 제국의 각종 다양한 신들 우상숭배, 그것을 내가 심판할 것이다 이렇게 마칩니다. 20절이요. 오직 여호와는 그 성전에 계시니 온 땅은 그 앞에 잠잠할지니라. 무서운 선언입니다. 하나님이 바벨론을 처리하시겠다고요. 이 하나님의 응답을 들은 선지자는 그 주님 앞에 무릎을 꿇습니다. 그로 하여금 하나님을 향해 깊은 경외감을 갖게 했습니다. 그래서 기도와 경배를 드리고 노래 형식으로 3장을 고백하는 거예요. Sing on it 이렇게 하는 것은 뮤지컬 인스트루먼트입니다. 악기예요. 그게 스트링이 몇 개 있는지는 우리는 모릅니다. 그렇지만 그것을 가지고 이 내용을 노래하면서 주님을 경배하는 거예요. 믿음을 고백하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찬양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신앙을 고백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그래서 3장이 파워풀합니다. 출애굽 과정에 드러내셨던 하나님의 놀라운 권능의 역사를 주님께서 마지막 역사 가운데 분명하게 드러내실 것을 확신하면서 감격적으로 고백합니다. 그 중에 하나 하박국서 3장 6절 잠시 볼까요? 저와 여러분은 이 구절들에 익숙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다가오는 세대에, 다가오는 시간에 이 하나님께서 이 역사를 반복하실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가 쓰신 저 누가요? 우리 하나님, 우리의 목자, 세상을 사랑하사 그 아들을 주신 바로 그 하나님, 우리를 사랑해서 우리를 갖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우리 주 예수님, 그가 서신 적 땅이 진동하며 그가 보신 적 여러 나라가 전율하며 지금 이 세상 권세 잡은 어떤 큰 단위의 조직체, 리더들, 독재자들 그들을 볼 때 우리가 두려움 가운데 크고 작은 공포를 느끼면서 이렇게 떨죠. 그런데 오늘 여기 본문에는 그가 보신 적 주님께서 그들을 향해서 눈길을 향했을 때 그들이 두려움 가운데 전율하며 영원한 산이 무너지며 무궁한 작은 산이 엎드려지나니 그의 행하심이 예로부터 그러하시도다. 미래에 일어날 일들을 계시로 알게 되었을 때 그 선지자는 16절 전반부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이것을 들었으므로 내가 들었으므로 내 창자가 흔들렸고 그 목소리로 말미암아 내 입술이 떨렸도다. 하나님의 계획을 알게 된 거예요. 아, 바벨론 군대가 이 땅을 점령하겠구나. 내가 항변했지만 주님께서 이 땅의 죄악으로 말미암아서 외국 군대가 와서 초토화시키고 이 성이 무너지고 그래서 내 삶의 전체가 판도가 다시 바뀌겠구나. 내가 두려워하던 것, 그것이 현실화되겠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더 거대한 계획이 있구나. 내가 들었으므로 내 창자가 흔들렸고 그 목소리로 말미암아 내 입술이 떨렸도다. 그러면서 이 위대한 믿음의 고백을 합니다. 17절과 18절이요. 비록 바벨론 군대가 지나감으로 말미암아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지금 저와 여러분들에게 내 마음 가운데 확보하고 있어야 될 이 고백입니다. 이것을 여러분 마음 가운데 속히 정리하고 있으십시오. 양의 속성을 가진 우리 인간은 어렵고 힘든 시간이 우리 삶의 일부라고요. 양의 속성을 가진 우리에게는 힘들고 어려운 시간이 상식이다. 어려움이 없는 직장과 사업이 없습니다. 어려움이 갈등이 없는 인간관계가 없습니다. 한 번도 병들지 않는 육체가 없습니다. 한 번도 사고를 당하지 않은 신체가 없습니다. 한 번도 억울함 가운데 큰 눈물을 쏟지 아니한 인간이 없어요. 큰 공포와 두려움 가운데 이제 끝장이다라고 하는 그 고백을 한 번도 안 한 사람이 없습니다. 이 세상 가운데 양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도 문제와 어려움이 없는 삶을 약속하신 적이 없습니다. 예수 믿으면 잘 될 것이다. 거짓말입니다. 예수 믿으면 어려움이 옵니다. 여러분들이 예수를 믿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좁은 길을 선택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한다고 말했고 믿음 가운데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환난 당한다고 했습니다. 어려움을 겪는 것, 힘든 일을 겪을 가능성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6장 33절에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당합니다.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어려움 겪는 것 면제시켜주겠다 약속한 적이 없습니다. 어느 지점에 반드시 도달해야 되기 때문에 어두운 골짜기를 반드시 통과해야 됩니다. 그때 힘들고 당혹스럽고 두렵습니다. 그런데 주께서 말씀하세요.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겨놓으라. 무슨 뜻입니까? 세상에서 나를 초월하여 일어날 수 있는 일, 발생될 수 있는 일 없다 이 말이에요. 양떼를 아끼는 선하고 유능한 목자는요. 어디에 산사태가 잘 일어나는지, 어디에 홍수로 범람하는지, 어디에 육식조가 출범하는지, 언제 진눈깨가 내리는지 완전 파악하고 있어요.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세상을 완벽하게 파악하고 계신 분, 세상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에 대해서 해결책을 갖고 계신 분께서 우리를 향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세상 살면서 어려움과 도전을 만날 것이다. 그럼에도 담대하라. 내가 너와 함께한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 너를 위해서 내가 죽었다.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보배들입니다. 여러분들이 자녀를 그토록 애지중지하듯이 그보다 훨씬 더 강한 차원으로 아들을 주셔서 우리를 자녀 삼으셨습니다. 하나님이 지으신 세상 하나님의 능력과 지혜를 초월해서 일어날 수 있는 일은 없습니다. 하나님이 가장 강하십니다. 양의 속성을 가진 저와 여러분은 발톱이 없습니다. 강한 이빨이 없습니다. 우리에게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든든한 목자가 있습니다. 다시 여러분들에게 예레미야 32장 27절 말씀을 드립니다. 3월 마지막 이번 주에 이로써 믿음과 관련된 시리즈 두 달 정도 이렇게 이어져 왔는데 이것을 거치려고 해요. 예레미야 32장 27절 한번 볼까요? 나는 여호와요 모든 육체의 하나님이라 내게 할 수 없는 일이 있겠느냐? 나는 여호와여 모든 육체의 하나님이라 내게 할 수 없는 일이 있겠느냐? 내 영혼을 학습시켜야 돼요. 내 영혼은 때로 정말 자기 고집이 세요. 그래서 자기가 학습한 것을 믿습니다. 학습한 것을 가지고 본능적으로 반응해요. 쉽게 흔들리고 두려워하고 안절부절하지 못하고 자꾸 나를 봐요. 나의 능력을 봐요. 아무리 봐도 위에 이빨이 없는데, 아무리 봐도 발톱이 없는데, 날개도 없는데, 피부층이 그렇게 약한데 자꾸 자기를 봐요. 나는 여호와여 모든 육체의 하나님이라 내게 할 수 없는 일이 있겠느냐. 힘이 센 세상을 이길 힘 없는 우리 어떻게 세상을 이기는가? 모든 육체의 하나님 그분과 함께 접속하는 거예요. 전자제품이 플러그에 전원에 연결되지 않으면 작동하지 않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렇습니다. 크신 하나님께 나를 연결시키면 됩니다. 보이지 않으나 분명히 존재하시는 그 크신 하나님을 나의 자원 삼고 경배하는 거예요. 그 사람이 믿음의 사람입니다. 이 믿음으로 세상을 이기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라 하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의 백성들 가운데 이 믿음을 더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 자라가게 도와주시고 지혜와 계시의 영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깊이 알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남풍이 불어오고 북풍이 불어와도 오히려 내 안에 있는 내 주님을 향한 아름다운 사랑과 믿음만 고백 나오게 하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니다. 아멘. 다시 나서서 우리 찬양하고 기도하는 시간 가지겠습니다.